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 오늘은 39장 말씀 나누겠어요. 이사야서의 특징은 이 매기 목사님이 늘 그 각 장마다 제목을 정해 놓았다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39장의 제목을 시스기야와 바벨론 이렇게 정하셨네요. 이 부분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다의 원수가 앗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에 있어서 앗수르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다 도시국가로 이렇게 출발하게 됐는데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방인의 때에 거대한 황금머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커다란 실수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연약성을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아주 큰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위대한 영적 승리를 체험하고 난 후에 가장 큰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높이 떨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아프다는 사실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던 그 우상 지배자들이죠, 뭐.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여가지고 1대 800으로 딱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영적 공허함. 그래서 저 시내산, 그 광야에 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그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39장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그 앞전에 위대한 영적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커다란 패배를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러분 좀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저도 좀 그러네요. 무로닥 발든. 여기서 이 무로닥 발든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반은 뭐 이방 왕입니다. 그래서 뭐 무의미하지만 그 이름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닝은 무로닥이 반역을 의미하고 발라다는 여호와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이 복합 명사다. 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환기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왕의 배후에는 물론 바벨론의 창시자여 사단인 니므롯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의 대장이었고 이 세상의 신이었어요. 이러한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지켜세우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당신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선물을 보내어 함께 즐거워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 사실 이게 칭찬이에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병에서 다시금 살아났지. 그래서 우리 왕께서 이러한 서신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서이십니다. 뭐 이러니까 그냥 히스기야 왕이 그냥 껌뻑 죽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서 와라 뭐 이러는 거죠. 한번 봐봐요. 진짜 그렇게 하는가.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때 시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모았던 그 많은 부를 상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금과 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실수를 그러나 범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역대하 3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자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흥미있었어요. 그 사자들은 히스기야에게 선물과 또 바벨론 왕이 보낸 안부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보낸 편지처럼 그 편지를 보낸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러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 편지를 보면서 즐기고 스스로 교만에 차 있었던 것이죠. 그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아마도 아첨을 떨었겠죠. 히스기야는 그들을 그런 의미에서 귀빈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얼마나 극진하게 그들을 섬겼을까 상상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켰던 것이죠. 솔로몬은 세계적인 황금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른 물건들에 관해서도 많이 축적해 두었지만 특별히 보화에 대해서 은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잔뜩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이 손님들에게 자기의 보물을 다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돌아가서 뭐 그렇게 말을 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우리가 원하지도 않던 보물을 잔뜩 보여주던데 우리가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보물을 빼앗아오십시다. 하며 바벨론 왕에게 그런 말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면 보물을 얻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보석을 어디 가면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마 지도를 떠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힘이 있을 때 그 보물들을 싸워서 빼앗자라고 아마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 자기에게 뭐 문병 뭐 왔다고 하는 이 바벨론 어떤 사신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실수란 말이죠. 3절을 보실까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곳 바벨론에서 내게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반갑게 생각했지만 이사야는 그것은 반갑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4절로 가보세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39장 5절로 7절을 볼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주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낯선 사람들에게 보물을 결코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그런 면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리라. 이사야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은 답변은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예언이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러한 일들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기 때는 안 이루어지만 자기 자손 때, 손자 때, 증손자 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 예언은 후손들의 시대에 성취되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는데 그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되레 연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그대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아마도 이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지 않겠는가. 히스기야가 연장된 생명을 누리는 동안 세 가지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번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39장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보낸 그 사신들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던 왕이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왜 그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는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40장으로 가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또 40장의 주제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자, 40장에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중요 부분이 시작되는데 매기 목사님은 조금 이 이사야서를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1장에서 36장까지 그리고 37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장에서 39장까지 그래서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포로되어져감 심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다면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격려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1절을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이사야의 마지막 주요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 사이에는 날카로운 대조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부분은 보좌 위에 계신 주권자의 계시였고 이 마지막 부분은 고난의 자리에 계시는 구세주의 계시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면류관을 보았고 53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40장에서 특징이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이 너희는 위로하라는 이 서두의 표현은 이 마지막 부분의 분위기와 사정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보았던 심판보다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제의 변화 때문에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제2의 이사야의 가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 그 사람들 주장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다 그래서 다른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바뀌었다 해도 반드시 저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한 이사야가 쓴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뀌었지만 전달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많은 저자들이 전혀 다른 주제에 관하여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시편 2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그리고 시편 22편에 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제로 작은 나름대로의 글을 썼는데요. 이것들은 전혀 다른 주제지만 모두 제가 직접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시내산의 천둥과 번개는 진정되고 하나님으로 도우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가운데 이제 녹아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부분에서 지금 경고를 담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화와 경고가 바래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그 부분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은 초청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부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의 위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니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사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집이 저당 잡히면 이웃과 함께 친구들이 저당 잡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본은 저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볼 수가 없고요. 부채가 갚아지면 두 번째 복사본을 반대편 기둥에다가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두 번의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문 밖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그리고 다른 종교와 차이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거룩한 공동체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복음서에서 기록의 모든 저자들은 이 구절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는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네 번 나타나기 때문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례 요한을 언급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6절과 8절 요 말씀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평범한 곳이 즉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담대하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들의 꽃 같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세례 요한에 적용하고 있음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